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재촉하심으로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의한 믿음의 처음과 끝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공부한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과 오늘 본문 5절까지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가 저주받을 바벨론, 갈대아가 바벨론이라고 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구원의 거시적 시종, 처음과 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설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6절부터 시작해서 또 친절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6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통과하여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통과하여 갔다 그래요. 거기서 통과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아바르는요. pass through, 지나다, 나그네와 같이 이곳저곳을 여행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아브라함은 거기를 통과하여, pass through, 통과하여 갔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거기에 뿌리를 박았더라, 정착했더라 이런 말을 안 하고 통과하여 갔다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늘의 땅임을 알고 그 가나안 땅을 나그네처럼 통과하여 지나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즉 이러한 어구와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지나가는 곳이지 그 자체가 종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 여러분의 이 인생의 삶은 지나가는 삶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불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옮겨가요. 그리고는 그 남쪽의 땅, 남방 헤브론에서 그의 생을 마친다고 그러죠. 가나안 입성에서부터 가나안에서의 마침까지, 즉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겪고 익혀야 했던 순례의 내용이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가 어떻게 그 땅을 통과하여 그의 생을 마치게 되는지가 압축이 되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짧은 구절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가? 예,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구절을 잘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가 이 땅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잘 배울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떤 수확을 거두고 싶어 하죠. 자신이 선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확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잘 공부해 보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전혀 그런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6절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처음 당도한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어요. 히브리어 모래는 지침, 교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단어는 종종 무당이나 점쟁이로 번역이 되곤 한 단어였어요. 그리고 상수리나무는 구약에서 가나안 종교의 문란한 종교의식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던 나무였어요. 상수리나무는 호세아 4장 12절 보세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죠? 모세는 지금 무당, 점쟁이의 뜻인 모래라는 단어와 상수리나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의 세겜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전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당도한 땅은 하나님께서 논 갈고 밭 갈고 잘 정리를 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준비해 놓은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들어간 땅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은 거기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만큼 땅을 먹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풍요와 다산에 가나안 이방 신상과 그걸 바알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런 이방 신상과 이방 신전이 있는 땅이었고 그 이방 신에게 속하여 풍요와 다산을 쫓는 가나안인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는 풍요와 다산을 쫓는 가나안인들의 냉대와 질시 속에서 그 땅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보를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죠?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으면 하란이 북서쪽이었죠. 그리고 그 북서쪽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온 것이 가나안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가나안의 갈릴리 지방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가나안 북쪽의 갈릴리 지방은 아주 비옥한 토지예요. 풀과 목초가 아주 풍성한 비옥한 토지인데 남방으로 내려올수록 황무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북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할 수가 없어서 계속 황무지 쪽으로 쫓겨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와 다산을 쫓는 사람들은 자기 이외의 모든 이들이 경쟁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낯선 이방인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기로 선택된 사람이죠. 그죠? 그러한 사람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 권세를 휘두르는 가나안에서 그 세상을 등지고 살기란 그리 녹록치가 않단 말입니다. 계속 쫓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성도가 처음 맞게 되는 현실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죠. 성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그도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동일한 목적과 기대 속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추악한 것이며 어두운 것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를 알게 되고 새로운 세계관, 관이라는 것은 눈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눈을 뜨게 되면 그는 그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많은 곳이며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영적 훈련의 순서예요. 성도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면 먼저 이 세상의 실체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올바로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시겠어요? 저는 죽어도 못 가요.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살기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로 죽어도 못 가요. 그때의 삶을 생각하면 지우개를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지금. 성도는 새로운 눈을 뜨게 돼요. 그 세상이, 자기가 젖어 살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를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방의 우상들과 천국 백성인 나와는 전혀 다른 형질의 풍요와 다산만을 쫓는 이방인들이 우글거리는 무서운 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넣지 않으시고 세상 신이라 불리는 사단과 그 사단의 자식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던져 넣으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들이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다름을,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발휘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성도를 이 이방 땅에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 믿음을 발휘하여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다름, 디퍼런스를 보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다가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요와 다산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이들이 어떠한 선택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풍요와 다산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세상은 세상의 힘을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행복해하고 기뻐하지만 너희는 그러한 세상의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음으로 보여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의 눈을 열어서 풍요와 다산의 우상을 쫓는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신 후에 너희도 이 길을 가려느냐 하고 그들의 선택을 종용하시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방 사람들처럼 너희도 모래의 지침을 쫓아 풍요와 다산을 쫓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신을 정화시키며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라는 것은 아직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을 좇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세상의 우상을 눈앞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이고 나에게 이끌림을 받는 자라면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신 후에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15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늘의 삶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그런 이유로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죄악 속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힘드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나섰던 어떤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데도 나를 쫓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물어보셨잖아요. 그건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쫓아오면서 뭐 대단한 거 지금 바라고 쫓아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네가 보다시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존재야. 근데도 너는 나를 쫓아오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힘을 쫓는 자는 아직 새로운 눈을 뜨지 않은 자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내가 미쳤습니까? 그 힘든 길을 쫓아가게 안 가는 것이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눈을 뜬 이들은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겠습니다라고 쫓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세상에서 살되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는 이렇게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겠다고 나선 당신의 백성들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토록 매력적인 세상의 모든 우상과 세속신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만 조차 살겠다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앞에 이 세상의 쾌락들이 쫙 펼쳐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눈만 돌리면 택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거 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택함은 또 하나님 가만 안 놔두시죠. 무슨 경로를 통해서든 또 쳐버리세요. 얄미워 죽겠어요.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가나안은 우리가 뿌리박고 살 땅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땅인 거예요. Pass through. 통과해야 할 땅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그렇게 많이 갖고 싶으세요? 통과해 지나가야 할 땅에서. 그 땅은 우리의 충성의 대상과 신실의 목표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확인시키고 증명해야 할 가나안의 이 이방 신전들이 줄지어 있는 곳인 거예요. 이 땅은 이 땅에서 그 이방 신들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풍요와 다산의 것들을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엇이 달라요? 여전히 이방신을 쫓는 자죠. 모래 상수리 나무를 붙들고 있는 자지 그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순례의 종착지가 아니라 순례자의 믿음의 질을 평가하는 시험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광야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 신앙의 여정을 허락하셨다고 그래요? 시험하려고. 네가 하나님의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를 붙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지 그거 시험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모래 상수리 나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믿음의 질을 시험하는 시험장인 거예요. 그럼 창세기 23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얻어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사라가 헤브론 땅에서 죽자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좀 팔라고 말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지칭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고 불러요. 자신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요 떠돌이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거라는 건 떠돌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다 이 땅을 나그네요 떠돌이로 살다 갔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떠돌이로 살기로 선택을 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는지 보세요. 다시 창세기 23장으로 가서 6절을 보시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방백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나라의 왕.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 떠돌이라고 지칭하는 그 아브라함을 당신은 하나님의 왕입니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생애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우글거리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존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존는 하나님의 왕입니다라고 그들이 평가를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요 떠돌이로 살았더니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맞아 라고 평가를 내리는 게 여러분의 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발붙일 만큼의 유업, 발붙일 만큼의 땅도 못 받았다라고 해요. 그렇죠? 사도행전 7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세상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은 바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숙으로 완성이 되는 땅인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될 때,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다 지어질 때 그들이 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성숙, 그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복을 진짜 받아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왕이군요 라고 세상이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조차. 이렇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특별한 다름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가 전부 갖다 바치고 공산사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장면은 풍요와 다산의 신전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힘으로 여기고 있는 재물, 그런 것들을 갓 생겨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의 삶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그 힘들을 전부 비워 가난한 이들과 나누더라는 것이죠. 모래 상수리 나무, 다산과 풍요의 그 우상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네 것을 비워 이웃을 살려내라, 원수를 살려내라라는 그 말씀을 조차 살기로 선택하는 어떤 무리가 이 땅에 존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그 말은 세상이 그들의 다름을 보고 아, 이는 진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받아낸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이 여기서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풍요와 다산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판단과 다른 결정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삶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선 땅이 진짜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뚫고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땅에 이렇게 문득 드러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을 너에게 주마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땅을 얻는 게 아니라. 본문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우상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땅을 안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시 신들을 섬기는 지역은 그 신들의 영토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바알의 땅입니다, 여러분.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의 땅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알 신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게 만드셔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의 그 땅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존재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면서 그가 밟는 땅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만드시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그 약속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사단의 땅이 사단의 나라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손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작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열매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은 이방 신들의 터줏자리까지도 임의로 넘겨주실 수 있는 분이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되지 않은 이방 지역에서까지 주권적인 권한을 내세울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7절 말미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을 쌓아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 만들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모래 상수리 나무를 택하고 있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가나안 땅은 그 땅 주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6절에 나오죠? 그 땅에 이미 가나안인들이 있더라. 일부러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방 땅에서 완전히 무력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땅도 이미 남들이 다 갖고 있어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어요. 넌 무력하나? 나는 너의 무력함을 초월할 수 있는 절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무기력함을 통감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야, 나는 도저히 안 돼. 나는 무기력해. 나는 불가능해.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맡길 수밖에 없구나. 그분의 말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구나. 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해. 불가능해.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대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무기력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 거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역설의 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한국합동신학교 총장이셨던 윤영탁 교수님의 말씀 중에 지금도 제 뇌리 속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윤 목사님은 대장암을 앓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장을 20cm를 잘라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첫 번째 드린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하나님만 붙들며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꼭 붙들고 가주세요. 라는 기도였다 그랬죠?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의지가 약한 어떤 노 목사의 넋두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듣고 싶으신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이끌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이가 하나님 내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끌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통감해보지 않은 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불가능해요.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끌고 가주세요. 저 하나님 말씀조차 살아볼게요. 이런 고백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자신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이끌어달라는 고백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주 실수할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저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끌고 가주세요. 이게 역설의 투신이라니까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좇겠다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나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므로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꾀나 나의 지략으로 이 땅을 살기를 포기하겠다는 항복 선언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처음 당도하게 되는 땅은 세상의 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인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몇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베델로 올라가면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무엇을 묻어요? 뭘 묻어요?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를 묻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귀고리는 악세사리로서의 귀고리가 아니라 신상이나 주문을 부조한 일종의 간이용 우상이에요.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그걸 우상들을 귀에다가 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뽑아서 묻어버린 거예요. 고대인들은 그러한 귀고리를 부착함으로 악기를 몰아내고 행운을 소원했어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 이외에 자신들이 의지하고 의뢰했던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 상수리 나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 상수리 나무인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는 무슨 상수리 나무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처음 당도했던 그 상수리 나무가 이 상수리 나무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갖고 모세가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과 열두 아들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아 살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우상들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어버린 것이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그걸 매장을 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우상들은 시체와 방불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좇아 살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민족은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해야 했어요. 역시 모래 상수리 나무가 선택의 기로로 등장하죠. 그죠? 여호수아 24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방 우상과 여호와 둘 중에 택하라.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1절에 나오죠. 세겜 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이 세상 신, 즉 만몬과 보이지 않는 땅을 제시하시며 믿음의 순종을 보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 내내 우리에게 그 선택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동안 계속해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앞으로 인도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며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 하셨으니 원수 갚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끼리 소송하지 말라 하셨으니 소송하지 않고 그냥 져주는 거예요. 손해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손해를 보라고 하셨으므로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으므로 용서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하셨으므로 오히려 원수의 입에 떡을 집어넣어주고 생수를 부어주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이 떡 먹고 체해서 되져라 이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힘들죠 여러분. 그러한 삶은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보의 삶을 선택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을 쫓지 말고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라 하는 거예요. 져주고 손해보면서도 행복과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져주고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선택의 기로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본문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서 또 단을 쌓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동안 그가 지나간 자리를 연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쌓은 단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여정에 뭘 남기고 갔나요? 무슨 대단한 도시를 건설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업적을 쌓았어요?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수신과 헌신의 단밖에 없었어요. 그 단을 이렇게 연결하면 아브라함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단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드리는 단이었다니까요. 성도의 삶에 바로 그러한 단들이 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단, 투신의 단, 헌신의 단.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에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는 단을 쌓은 것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러한 순종의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의 힘을 약속하는 세상신을 제시하시고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너는 누구를 택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곳에 순종과 투신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자꾸 보여주세요. 세상에게 보여주세요. 나를 좀 봐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단다라고 나를 좀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대표하는 두 가지를 들라면 장막과 단이에요. 그죠? 장막은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진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길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요 이방인들의 기동력이죠. 텐트니까 언제든지 걷어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숙의 자리로. 그런 기동력과 전진을 상징하는 게 장막이라면 단은 나를 드리는 헌신과 투신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성숙을 향해 전진을 해야 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순종의 자리를 선택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장막과 단을 통해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장막과 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여러분의 장막과 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거두고 옮길 때마다 그곳에는 그가 쌓은 단이 남아있었어요.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과 투신의 단이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만큼 왔는데 여러분이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과 투신의 단이 서 있어요? 아니면 이 세상 것들을 먹고 쌓아놓은 똥이 쌓여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장막을 걷고 또 걷고 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전진하다가 언젠가 이 장막을 전부 벗고 고린도서의 바울의 이야기처럼 전부 벗고 이 장막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장막으로 옮겨질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순종과 투신과 헌신의 단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자리를 그 순종의 단이 연결하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온갖 세상의 배설물만 쏟아놓고 올라가는 그러한 이들이 무슨 성도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쫓아왔다니까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그 순종과 헌신과 투신의 단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서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그 삶을 목숨 걸고 가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돈 안 줘도 괜찮아요. 이것만 이루어주면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 안 고쳐줘도 괜찮아. 이것만 이루어주면 나는 돼요 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쏟아내놓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쌓아놓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 의지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을 등지며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종류의 순종을 원하시는지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애들이 말 한마디 하면 듣든가요? 그 아이가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가 왜 반복해서 가르치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자식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은 후에 그를 구원받은 자로 성숙시키는 유일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이는 엄마 젖을 본능적으로 빨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라. 에피포데사테라는 말은 필사적인 사모인 거예요. 이거 내 입에서 빠지면 나는 죽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엄마 젖 싫어하는 아이 보셨어요? 갓난아이는 반드시 미친 듯이 엄마 젖이 부르트도록 빨아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쫓아가보고 저기도 쫓아가보고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성도를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걸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성숙시켜가고 자라게 하는 것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의 것들에만 눈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다가 아이고 이게 비리네. 그 시원한 막걸리 한 잔 줘. 그럼 걔는 괴물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갖다주는 막걸리를 지금 갓 태어난 아기들이 마시고 있는 게 얼토당토한 말인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고 이 세상의 힘들을 좇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이거 잘못 가서 여러분 마지막 날 큰 낭패당하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쾌락의 막걸리가 아닌 신령한 어머니의 젖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곳에 단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가시거든 우소리한테 물어보세요. 걔가 엄마 젖을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게 되었는지 누가 가르쳐줬는지 그건 본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